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셉의 꿈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어떤 구도를 조금 조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를 물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시적인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장부터 36장에서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이 족장시대에 거듭해서 확인되는 그런 내용을 펼쳐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서 이미 이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위대한 언약의 중심 내용인 자손에 관한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 절정은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로 또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또 하나의 중심 내용인 땅에 관한 언약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표제와 더불어서 반복이 되게 되는데 이 땅에 관한 언약의 성취 과정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장 7절 이후 즉 1장 8절로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인 3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가장 중심 내용인 두 요소 중에 하나 자손에 관한 언약의 본격적인 성취를 다루고 있는 세 번째 단락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7장부터 50장에 이르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크게 이중적인 의미 내지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들은 야곱의 족보에 해당하는 기술들이지요.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사실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바로 이름들이 나열되는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요셉에 관한 일대기가 펼쳐질 때 조금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죠. 혹시 그 여러분의 집안에도 족보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30년 만에 다시 이제 족보를 수정을 해서 발간을 했는데요.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름이 쭉 나열이 되지만 그 족보에 올라가는 인물들 중에 특별한 업적이 있고 이 세상에서 상당한 어떤 그 명예를 떨칠 만한 이 가문의 그 영광을 이룰 만한 일을 이룬 분들에 대해서는 그 족보의 내용이 그분의 기록이 좀 길어집니다. 그분의 어떤 위세가 그분의 영예가 높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내용은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37장부터 50장에 이르는 내용은 확실히 야곱의 족보,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 중에서 중심 인물로 이르는 요셉에 관한 얘기가 좀 더 길게 이야기체로 펼쳐져 있을 뿐이지 확실히 이것은 야곱의 후손에 관한 족보의 일부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일반적인 족보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 2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이 문장은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죠.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37장 2절의 초반에 있는 첫 문장과 그대로 연결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족보 중에서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야기체로 족보의 내용의 한 부분으로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의 세 번째 달력이죠. 이 내용은 따라서 바로 앞에 있는 36장, 이 36장 전체에서는 야곱의 형인 에서에 대한 그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에 대응되는 동생 야곱의 족보가 이제 길게 이제 따라 붙는 것이죠. 이런 구조는 사실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편제죠. 바로 이전의 내용을 보면 또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그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에 관한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의 족보다라는 표제가 시작이 되죠. 25장 함께 볼까요? 25장의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앞에까지는 이스마엘,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에 관한 족보가 나오고 자 이삭의 족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야곱과 이제 에서의 출생에 관한 얘기로부터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거듭 확인이 됩니다. 노아의 단계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창세기 전체는 아담 이후에 족보를 지금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내용이다.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는 과정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름들만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중요하게 쓰셨던 이 구속사적인 인물들의 내용들이 그들의 생애가 열려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체로 포함된 족보가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가 일단 족보에 편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50장 이르기까지 세 번째 단락도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체로 된 야곱의 족보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 번째 단락은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 족보에 있어서 중심 인물인 요셉의 자전적인 일대기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17세 소년으로 이제 무대에 등장한 요셉은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마지막 약속의 땅에 매장되는 것으로 그 대미가 장식되는 그야말로 요셉 개인에 대한 어떤 화려한 일대기처럼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죠. 결국 창세기 세 번째 단락을 이루고 있는 이 37장부터 50장까지는 형식적으로는 야곱 가문의 족보로서 야곱 가문의 족보 안에서 이제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된 요셉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다루는 자전적 일대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이미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 중에서도 그들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빈틈없는 손길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대서사시로서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늘 직면하게 되는 이 시공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원리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에 대한 신자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야곱의 족보이면서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꿈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요셉의 두 개의 꿈은 그 모든 이후의 이야기들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남다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은 어느 날 별다른 의도가 없이 꾸었던 자신의 어떤 꿈을 액면 그대로 형들에게 발설했다는 죄로 인해서 그 이복 형제들의 아주 잔인한 살해 위협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셉은 먼 이국 땅 이집트로 노예가 되어 팔려가게 되죠.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와중에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범죄자들만 갇히는 특수감옥,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또다시 갇힘으로써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온갖 고초를 겪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연이어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모든 악전구투를 잘 이겨내고 그 여러 가지의 참 만만치 않은 그 우여곡절들을 다 겪어내면서 결국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는 모든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아주 세계적인 대기근 앞에서 공멸의 위기에 처한 온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애당초 그가 겪어내야만 했던 그 모든 불행한 사건들의 단초가 되었고, 또 이후 감내해야만 했던 그 모든 힘들고 고단했던 인생에 결국 그 화근이 되었던 것이 분명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는 것인가, 이 요셉의 꿈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 한 번쯤은 장차 커서 이루고 싶은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큰 꿈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의 한계 내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환경과 그 상황의 변화가 그 꿈을 가로막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자주 유도하기 때문이죠. 그런 보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꿈쟁이 요셉은 언제나 사실 신앙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교회에서는 이 요셉을 소개할 때에 그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원대한 꿈, 위대한 그 비전을 믿음 안에서 실패 없이 이뤄낸 그의 위대한 영적인 그 꿈과 비전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신앙의 영웅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요셉에 관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한 번쯤 요셉처럼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성취지향적인 성공신앙이나 또는 번영신학을 부추기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혹시라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요셉의 꿈에 관한 내용은 결코 그런 식의 한 개인의 사사로운 꿈을, 사사로운 어떤 비전과 야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서 소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요셉의 꿈이, 요셉이 개인적으로 품었던 꿈이 그의 사사로운 어떤 비전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담아내는 것이었다면 결국 요셉은 평생 자기 형들만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는 그 일을 위해서 뭔가 파행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참으로 못난 삶을 살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물론 이런 식의 설명과 해석적 접근은 우리 인간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운명을 참으로 오묘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적 손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언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기인된 그런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결코 그런 개인적인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꿈이라는 형식, 꿈이라는 방편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 그것도 공적인 계시였습니다. 개인적인 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주신 공공의 계시였다라는 것이죠. 즉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성공적인 미래나 어떤 세상적인 성취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어떤 예고적인 암시로서 주어진 꿈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공적인 계획을, 즉 자손에 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에서 자손에 관한 그 누대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 구체적인 그 일하심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꿈이라는 형태로 요셉에게 미리 압축적인 내용으로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66권이 기록되기 전, 꼭 좀 주지해 주십시오. 성경 66권의 기록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주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갖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밝혀주시기 위해서 중요하게 쓰시는 몇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방편은 초월적인 음성, 어떤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 이 세 가지 형태로 주로 말씀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한 이제 요약되는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엘서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1272쪽이나 3쪽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세 가지 방편이 여기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 선지자적인 이제 그 예언을 얘기하고 있고 꿈과 또 이상, 환상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사울 왕이 그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답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될 때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다른 방편으로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방편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무엘상에서는 귀로 들리는 어떤 초월적인 음성으로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요셉 개인의 야망이나 개인의 어떤 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시는 분명하신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요셉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꿈을 꾸고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게 될 자손에 관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생육하게 될 이 자손에 관한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미리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가 치러내야 될 인생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그 거룩한 꿈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발설하는 그 모든 꿈의 내용들을 결코 흘려듣지 않습니다. 요셉이 했던 그 말 모두를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한마디로 요셉은 어떤 자기만의 사사로운 꿈을 꾸는 자로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그 모두를 위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받아서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요셉의 꿈은 그가 자기 가족 모두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는 보호자, 후견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고, 바로 그와 같은 요셉의 인생 속에 이루어내시는 그런 섭리적인 간섭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이루시려는 위대한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인 자손에 관한 언약, 자손의 생육과 번성에 관한 언약을 액면 그대로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매우 참 뜻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요셉의 꿈, 두 번에 걸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절하고 또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던 이 꿈의 그 문자적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 오묘한 하나님의 계시적 방편으로서 담아내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과연 요셉이 알고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의 반전의 반전이 계속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0장과 41장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그 감옥에, 요셉에 갇혀있던 감옥에 애굽 왕의 두 중요한 신하가 같이 이제 어느 날 갇히게 되죠. 술 맡은 신하와 빵을 맡은 먹거리죠. 떡을 맡은 신하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음식을 맡은 신하와 이제 술을 맡은 신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심상치 않은 꿈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고민했을 때 같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을 맡은 신하는 다시 복직이 되고 먹을 것을 맡았던 신하는 바로 다음날 3일 후에 처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2년 후에 그때 이제 바로가 그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고민할 때 술 맡은 신하 그 옆에서 섬기던 술 맡은 신하가 깜빡 잊었던 감옥에서 일을 기억해냄으로써 요셉이 드디어 애굽 왕 앞에 가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명철한 사람이다라는 인정하에서 드디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른 신하들과 애굽 왕의 그 중요한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과연 자기 꿈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습니까? 요셉이 꿨던 자기 꿈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주웅은 제 머리를 못 깎으니까 요셉도 자기 꿈을 해석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유는 이건 계시적 방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의 의미를 안 것이 분명하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시면서 왜 그 계시의 내용을 밝혀주지 않으셨겠는가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형들이나 부모를 어떤 지배하는 어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인 그 그림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없지만 이 꿈의 분명한 내용은 요셉 자신이 어리지만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자기가 보호하게 되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보호하게 되는 후견인 내지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와 같은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주는 본문이 있다면 이 39장의 내용입니다. 39장을 보시면 매우 특이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몇 장 넘기면 39장이죠. 39장에 보시면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 왕 바로의 그 경호실장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는데 그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좋은 내용이지만 이게 어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서 먼 나라로 끌려가서 지금 애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가 형통하고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자, 한술 더 떠서 21절을 보면 39장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이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한술 더 떠서 다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이 따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 인간적으로는 결코 형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점점 더 인생의 밑바닥으로 고난의 그 참 막장으로 계속 굴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고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이 임마누엘에 관한 약속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표현의 뒷면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5장에 있는 5장 22절로 25절에 있는 에녹에 관한 간략한 기록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요셉이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향해서 분노하고 삿대질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으로 굴러떨어져가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않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도덕적 순결함을 넘어서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계속 견디고 묵묵히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어떤 남다른 인내의 어떤 성품이 아니라 17살 때 오래전 벌써 오래전 17살 때 자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시,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내와 견딤이 순종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에 대한 얘기는 요셉의 인생 중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주무르는 그 막강한 위대한 지배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거나 형통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증언되는 이유는 요셉이 처음 꿈으로 받았던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참 신기한 사실은 요셉이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죠. 그 만나는 때가 언제죠?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일까요? 자, 17세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30세에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17세에서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된 다음에 다시 몇 년 후에 이제 가족들이 오던가요? 7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흉년이,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 차가 됐을 때 이제 가족을 만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 45장 11절에 가족들한테, 그 형들한테 그러죠. 지금 아직 이제 흉년이 5년 남았기 때문에 빨리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벌써 총리가 되고 나서도 9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를 다 이제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출세했는지에서 한마디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미국에 건너가서 악정 끝에 만약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니까 가족들이 모를 수 있는데 그럼 본인이 얘기해줘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이 자신의 그 총리된 위치와 그 상황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음에도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9년 동안 그대로 묵묵하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왜 그랬을까요?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 이집트에 자신을 보낸 것 그리고 그 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총리가 됐는데 아 그때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의 일족의 보호자 후견으로 지금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내 가족들이 나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묘한 어떤 그 영적인 흥분, 기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지켜보고자 하는 그 신앙의 그 인내 속에서 기다렸던 것이죠. 가장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분의 시나리오, 그분의 스토리를 전개하시기 위해 하시도록 그가 기다릴 줄 아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과 만나서 모든 지난날의 회포를 풀고 그 참 쌓였던 한을 다 해소한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형들과 아름답게 재회를 하고 그 이후에 그의 생애가 어떻게 복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17살 때 받았던 그 꿈이 어떠한 방식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신비하게 오묘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신의 인생으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결국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훨씬 더 강력해지고 견고해짐으로써 결국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남겨진 위대한 유언을 통해서 아주 빛을 결국 드러내게 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을 풀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는 24절 25절에는 요셉이 마지막 그렇게 고백한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돌보신다는 말씀이 24절에도 25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셨다는 것처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당신들과 당신들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 우리는 결코 사사로운 꿈쟁이들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요즘 뭐 비전메이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메이커로서의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사사로운 비전메이커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사로운 꿈, 사사로운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개인적이고 속된 사적인 욕심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는 그런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속된 그 욕심을 신앙과 경건의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그것을 거룩한 꿈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정한 꿈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요셉의 꿈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속한 몸된 주님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꿈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 우리가 인생으로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뤄내는 과정은 요셉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꿈으로 확인된 계시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계시가, 어떤 인생의 표대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의 인생, 신앙을 가진 이후로 우리의 전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인생의 국면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초청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던 그때에 저희 집안이 그런대로 먹고 살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이제 뭐 동전 한 푼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이제 파산되는 상태여서 제 아버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제 서울로 도망가다시피 이제 겨우 이제 어디 버리를 위해서 가셨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제 동생 초등학교 5학년짜리와 함께 이제 막막한 그 상황을 이제 견뎌내야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월세를 얻어서 들어간 새집 주인이 예수님을 잘 믿던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보살펴주는지 저희 친족들로부터 박대를 받고 쫓겨난 형편이었는데, 날 모르는 새집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참이 혼동이 되고 혼란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는 나밖에는, 그리고 우리 가족밖에는 서로를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처음 만난 이 생명부지의 새집 주인이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뭔가라고 이제 조금 당황했었지만, 나중에 그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한 두 달 후에 학생 한번 교회를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초청을 하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데는 나처럼 멀쩡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한번 저 여름 성경학교를 가니까 오병이어와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아니 이런 황당무계한 그 동화 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앉아있나? 나는 여기 교회하고는 안 맞는 사람인 모양이다. 절대 교회는 다시는 안 온다 그러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얘기를 해줄 때 결코 신화적으로, 동화적으로 풀어주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아주 굉장히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게 말씀을 해줘야지, 애들 무시하고 이거 함부로 성경을 이렇게 건성으로 가르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전 개인적으로 그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위험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처음에 거절했을 때는 물론 아시더니 한 달쯤 있다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잘해주시고 먹을 거뭐 반찬 이런 걸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한 번. 그래서 수요일인지 주일인지 저녁 예배를 나갔는데, 정말 막막한, 참 두려운, 부모도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 참여한 그 어른 예배에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 나이 많은 그 은퇴를 하셔야 될 이제 노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택했던 본문 한 구절이 그대로 저의 그 마음을 이제 뚫게 되죠. 시편 27편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27절. 시편 27편 10절. 820페이지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본문이 사실은 참제 처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졌죠. 정말 화살처럼 제 인생을 관통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뭐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과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모든 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 소원이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단순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새벽기도를 나왔죠. 그게 제 16살 때, 아마 요셉과 비슷한 나이라서 참 남다른 감동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제게 확인되었던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제게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는 제가 특별히 또 암기력이 남다른 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천여 구절을 아주 열심히 외웠었는데, 지금 40여 년의 신앙 인생을 돌아다 보면 많은 스치고 지나갔던 말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처음 받았던 이 시편 27절 10절의 말씀이 여전히 가장 제 인생에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말씀은 제 인생에 가장 강력한 주님의 손길로 확인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그 지표로 좀 확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 비록 꿈이나 이상이나 어떤 초월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위대하신 그분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누리심으로 주 앞에서 큰 승리와 기쁨을 늘 삶 속에서 넘치도록 누리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참 주의 도구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걸어가신 뜻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대한 신뢰 속에서 우리 인생과 신앙 여정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남 저희들의 인생과 신앙 여정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과 신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긴밀히 통행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